참 이 부활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힘들죠. 예. 뭐, 그냥, 성경에서 우리는 부활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믿는다. 대충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신념이 뭐냐고 하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구체적일 것이다. 어떤 그런, 단순히, 애매모호한 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면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쭉 깊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부활 신학은 제가 신학적으로만 얘기하자는 거 아닌 줄 아시겠죠, 이제. 이게 줄기세포 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신학. 사실 어느 날밤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좋은 일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의 신학 여러분 배웠어요? 예? 섹스의 신학.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엑스퍼트입니다. 성의 신학. 이 성이라는 말도 참 이거 멋있는 말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심변의 날생자입니다. 이거 멋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태어난다. 마음으로 뭔가 난다. 여러분, 이참그 생명생자가 붙어 있고 거기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본래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래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게 바로 나야. 예. 여러분, 그거는 무엇과 같은 마음이냐고 하면은 엄마가 아기를 탁 놔놓고 이 아기가 바로 뭐예요? 내살 중에 살이요? 뭐예요? 뼈 중에 뼈입니다. 예.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두 개체지만은 사실은 둘이 아니요, 뭐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예.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세포를 잘 들여다보면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자, 뇌세포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행복 프로그램. 자, 그걸 잠깐 우리가 보고 지나갑시다. 행복 프로그램.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평화. 평화를 주는 물질이, 평화 파장을 가진 물질이 세로토닌이란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그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렇죠? 수면. 아주 깊은 수면. 이게 마음은 평화로운데 잠을 못 자면 이거 참 고민이에요. 그렇죠?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그렇죠? 기쁨. 기쁨은 엔도르핀입니다. 예. 엔도르핀이라는 엔도르핀. 예. 엔도르핀이라는 말은 이 몰핀이라는 말이 들어간 말인데 올핀은 이거 몰핀에서 온 겁니다. 엔도라는 말은 인터널, 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몰핀 뭐 이런 뜻입니다. 별로 이름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롭고 마음도 편하고 걱정 근심도 없고 잠도 잘 자고 기쁘기도 한데 만족이 안 된다.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집 참 좋다. 60평이고 강남 뭐 방배동에 있고 뭐 참 좋다. 참 조용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이게 80평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예. 우리 남편 참 다 좋은데 예. 예. 키만 좀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족. 이 만족도 그냥 만족을 내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만족감을 주는 소위 CCK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야만 내가 만족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뇌세포 안에 CCK를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생명파를 보내서 CCK를 생산시키면은 그때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파를 보내서 그 만족, 행복 물질들을 생산시켜 줄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파가 없으면은 생명파가 없으면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물질이 전혀 생산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그 어떤 부인, 제가 옛날 돈을 좀 잘 벌고 살 때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취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제가 좀 볼 줄 알아요. 벌써 색깔이 벌써 이렇게 반짝할 때 색깔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뭐 E 컬러, F 컬러, 뭐 G 컬러 뭐 이런 것도 알고 뭐 꽤 알아요, 다이아몬드. 그 어떤 여자분이 한국 여자가 다 반지를 근사한 걸 끼고 왔어요. 번쩍하는데 이야 이거는 F 컬러. 굉장한 다이아몬드 같아. 그래서 야, 그 반지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한 3.5캐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들이 보면 그 뭐 굉장히 부러워할 반지죠. 그런데 반지를 탁 때려요. 저 보는 앞에서. 미워 죽겠어. 그래.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5캐라트 사달라고 그랬는데 예? 보세요. 그렇게 비싼 반지를 끼고도 CCK가 안 나와. 엔돌핀이 안 나와. 유전자 다 입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지 못. 생명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진짜요. 응? 사랑 없으면, 가슴에 사랑 없으면 이 그 비싼 다이아몬드도 나를 신경질 나게 하는 돌로밖에 안 돼. 네? 아마 남편은 5캐럿 사줄 충분한 재력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서로 마음은 통하지 않은 거죠. 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막 세로토닌 나오고 멜라토닌 나오면 난 행복하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걱정 없고 잠 잘 자는데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라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거. 그래서 이제 엔돌핀 너 준비해 놨으니까 기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추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CCK도 준비해 놨으니까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도 나는 우리 남편이면 만족해. 이게 차원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물질이 나오도록 다 CCK를 나올 수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행복 프로그램을 입력해 두셨다. 자, 이 정도면 뭐 더 바랄 거 있습니까? 더 이상 혹시 바랄 거 있으면 주문하세요. 뭐 대충 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이 정도로 행복하면 됐다. 예?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지난번에 배운 거. 도파민. 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느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예. 그 도파민도 생산될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되면 이야! 예. 박지성 선수. 예. 슛! 골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와! 하는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다. 아마 도파민 유전자를 뇌세포 입력 안 해놨으면은 박지성 선수 슛 골인 하하 이랬을 거예요. 그 행복감에 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기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네, 참 전에 이거 공부해 보면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은 또 뭘 해주는 거냐 하면은 그런 쾌감뿐만 아니라 로맨틱입니다. 여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정말 사랑에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빠져서 드디어 오늘 내가 첫 키스를 했다. 생각만 해도 뭐예요? 뿅 가겠다. 그 뿅 가는 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면 끝나겠습니까? 도파민. 네. 더 이상 뭐 혹시 주문할 거 없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극치감이란 게 있어. 이 행복은 도파민 차원에서는 내 목숨까지는 못 바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거라면 나는 뭐예요? 나는 내 목숨을 바칠 수 뭐예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남성들은 좀 느끼기 힘든 겁니다. 여자들은 드디어 9달 반 동안에 그 임신, 그 다음에 드디어 진통, 심한 통증을 이기고 그 다음에 드디어 뭐예요? 냐! 하고 애기가 태어났어. 그 빗덩어리를 가슴에 탁 안았을 때는 뭐예요? 그 이상은 이 이상은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얘를 위해서라면 나의 뭐예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뭐까지? 내 목숨까지라도. 근데 키워가면서 그게 점점 식어지지만은. 그러나 일단 탁 태어났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극치감이라고 부르십니다. 극치감. 더 이상은 없어. 이것을 해주는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참 하나님도 참 멋있으신 분이야. 그렇죠?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극치감을 도로 한 것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저도 이렇게 무슨 강의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예언의 신을 찾고 성경을 찾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 너무너무 좋으면은 신음소리가 나와요.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아침에 신음소리 한 몇 번 들었어요. 왜 그렇게 끙끙거려? 아야, 이야, 이럴 수가 없어. 어떤 때는 그 진리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머릿속을 맴돌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예요?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명확해지면서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쉽게 딱 표현할 수 있게 될 때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남자도 옥시토신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진리 그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아, 공자 선생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예. 얼마나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 귀한 건지를. 그래서 이 극치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이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거. 예,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탁 낳아서 품에 딱 안았을 때, 야, 두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일체감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일체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본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 본래 한 사람이었어. 그렇죠? 한 사람이었어. 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면 막,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그 갈비뼈라고 표현한 것이 이것도 기똥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자,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 우리가 남녀 일심 뭐요? 동체라고 그래요. 부부 일심 동체, 남녀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둘은 하나야.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몸만 하나는 뭐예요? 예. 옛날에 저도 군에 있을 때 그런 전혀 마음에는 없는 여자하고 자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뭐예요? 성적 욕구.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옥시토신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가겠어요? 예, CCK 정도 갑니다. 예, 성적 욕구를 뭐요? 만족시켰다. 예. 근데, 진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옥시토신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 성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 갈비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인 사람이죠. 아담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서 무엇을 끌어냈습니까? 여자를 분리해냈습니다. 그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담이 사람일 때는, 남자가 아닌 것 같다. 왜? 여자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남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남자는 사람이 아니다. 여자도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을 때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어서 사람 되는 길을 가고 있다. 결국 인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의 뭐예요?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랑과 드디어 혼인잔치를 끝내고 첫날 밤에 하나가 될 때, 그때가 하늘나라다. 예. 그렇죠. 예.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을 만들어낸 이유는 바로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전력을 다해서 이 성의 복음적 비밀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아주 뭐예요? 타락시켜서 성이라고 하면 즉시 우리는 뭐예요? 타락된 그러한 관념을 가지도록. 그렇게 지금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들이 모르면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 안식일에 섹스를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브라질 가서 목회자 수양을 하는데, 예,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성스러운 거고 섹스는 뭐예요? 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속된 것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이게 일관성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우리 한국 목사님 중에서도 섹스는 절대 아기를 낳을 목적 외에는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친구는 결혼 전에 그 결혼 대상자인 그 신부감이 너무너무 자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순결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더래요. 예. 그리고 자기를 볼 때는 너무너무 그 여자에 비해서는 안 성스러운 것 같아서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도저히 부부 생활 못하겠다. 왜? 이렇게 성스러운 여성을 자기가 더럽힐 수가 뭐예요? 없다. 이거 이 섹스에 대한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아, 그리고 또 어떤 신학생이 군대를 갔는데 자꾸 성적인 충동이 와서 잘라버렸다는 얘기. 네. 이 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으로 말미암아 성스러운 성직자가 되려면은 결혼을 하지 뭐요? 섹스를 안 하는 사람이라야 성스러운 성직자가 된다.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예,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담이 하와와 뭐함에 예, 동침함에 이거 참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그 히브리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야다죠 야다. 아 자기 아내 하와를 알매. 동침이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카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롯의 딸이 자기 아비와 뭐예요? 샤카브하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하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제가 그 깊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다라는 성과 샤카브라는 성으로 완전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올바른 그런 진리적인 성을 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의 진리적인 그런 야다적인 성이 아니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음이라 그랬습니다. 음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성은 완전히 다른 거야. 겉으로 보는 행위는 같을지 몰라도 그 음란과 성은 무엇에 있어서 달라요? 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남녀가 섹스를 하는 것일지라도 그 영이 야다의 영이냐 샤카브의 영이냐가 구별을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말 성경책은 다 동침이라고 번역해버렸습니다. 샤카브고 야다고 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자들은 이런 성의 깊은 성신학을 몰랐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이든 아담에서 여자를 분리해내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겼고 그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고 와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 이 비밀이 뭐예요? 크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곧 우리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복음적 비밀이 그 진리가 성 속에 숨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인간 구속의 구원의 비밀이죠. 성 속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성은 저는 그래서 성은 성스럽다. 그래서 성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는 그 저 최근에 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와이단 같은 거는 하면 뭐요? 음담 뭐요? 폐설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성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모욕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을 음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러한 그 포르노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성 자체를 어떻게 해요? 성 자체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음란 차원으로 내가 나의 성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도덕적으로 또 뭐 보면 뭐 도덕적으로 해요. 뭐 하자 없잖아요. 내 혼자서 보고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종들로서 우리의 영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 때문에 그런 거를 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야다 쪽으로 가서 야다 속에서 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성, 남녀가 하나였던 남녀가 마침내 하나로 될 때, 일체가 될 때, 그 환희가 어떤가를 미리 느끼게 해주시기 위하여 옥시토신을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티네이저들이 섹스가 참 즐거운 것이다 하고 나중에 해보면, 사랑 없이 하면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이 생명파가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명파 없는 데서 그런 사이에서 관계에서 섹스를 하게 되면은 옥시토신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CCK 정도 가고 나면은 애들이 섹스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섹스도 별거 없네 뭐. 네. 네. 이래서 섹스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섹스를 비하하게 되고, 그래서 이 혼전 섹스를 참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젊은 혈기에 막 그 성적 충동은 일어나는데, 예,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걸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그럴 때 여러분, 첫 그 야단은 진짜 야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만 평생토록 뭐예요? 성이란 것이, 그 야다란 것이 야다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혼전 섹스는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뭐 결혼하기 전에 섹스를 하면 되나? 이런 도덕적,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최상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행복, 최상의 영적 행복을 평생 누리기 위하여 젊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혼전에는, 결혼 전에는 깊이 인내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부활신학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예, 그 엄마와 아빠가 아주 멋진 극치의 야다를 하셨다. 그때 이제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자의 자궁입니다. 자궁을 앞면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제 자궁 내부고 이게 자궁벽입니다. 자궁벽이고, 그 다음에 쭉 옆으로 쭉 나, 이거는 뭘까요? 예, 나팔같이 생겼죠. 그래서 나팔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난소입니다. 난소. 난소에서는 28일마다 한 개씩 요 난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배란이 됩니다. 배란이 됩니다. 저 배란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은 이제 소위 월경 불순, 뭐 생리통, 뭐 이런 게 됩니다. 그 저게 타이밍이 잘 맞게 난자에서 탁 배란이 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저 배란이 잘 안 될까요? 잘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혔을 때 하나님의 영파, 생명파가 뭐예요? 사망파에 의해서 막혀서 하나님이 잘 조절하실 수 없을 때. 내가 그러니까 이 태능 선수촌에서 올림픽 출전을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배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끊어져 버려요? 생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학교 여학생들도 무슨 학기말 시험이다, 막 취직 시험이다, 막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은 예. 월경이 예. 예. 안 나오는 수도 있고 불순해지고 예. 순조롭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고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잘 못하실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생명파가 충분히 와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사망파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증오심에 꽉 차 있을 때 분노에 차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야다를 통해서 아빠의 정자가 자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궁 속으로 들어와서 나팔관으로 갑니다. 이렇게 차 가는데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해. 이 난소가 두 개거든요. 두 개거든요. 근데 이 난자는 한 개씩만 배출이 돼 가지고 한쪽 나팔관으로만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이 정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쪽 나팔관으로는 안 가. 여러분 이런 거 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응? 이게 정자라는 것이 뭐 난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게 뭐예요? 이게 다 조금만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럴 수가 뭐예요? 없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몸 덩어리는 신학 덩어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건강신학의 주제입니다. 왜요? 왜 신학 덩어리예요? 우리 몸이 신학적으로 뭐게? 하나님의 영이 그 하시는 뭐예요? 성 하나님의 전이니까 신학 덩어리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신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 신학이 신학이 진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신학 책을 보면은 신학이 주로 도덕 신학이에요. 예. 도덕 신학. 도덕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뭐요? 생명이 변화시킨다. 아, 이 명언을 우리 해주셨는데 앞으로 강의 때 많이 써먹을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꾸 신학을 도덕적인 면에만 자꾸 적용을 시키고 우리 몸에는 적용을 안 시키고 몸을 공부하는 건 의학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학문을 하신 겁니다. 학문 중에 이런 학문이 없어. 그래서 신학을 신학으로만 국한된 신학을 하시면은 그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건강 신학을 하셔야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클래스입니다. 왜? 정말 우리 교단 안에서 이런 사상으로 건강신학하는 강의가 이게 맨 첫 강의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병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선구자로서 여러분 이 건강신학의 그 횃불을 이어나가시고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래서 이제 난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정자죠, 정자. 이 정자들이 아빠로 몸으로부터 그래서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자들도 보면은 이게 신학적으로 움직여요. 왜? 정자들은 누구를 떠나옵니까? 남자는 누구를 떠나? 그 부부를 떠나. 여자와 뭐요? 한 몸이 될지니. 바로 이게 신학입니다. 이 정자라는 남성들은 부모를 뭐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로 들어와서 자 자궁 안에도 들어왔죠. 그런데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난자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또 제가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는구만요. 자. 이 참 성경이란 책 정말 저는 공부할수록 참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쳐서 여자라 칭하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 연합하여라는 말을 조금 원문 가깝게 번역한 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shall 뭐예요? cleave unto his wife. 이게 연합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이거 아주 섹시한 말입니다. cleave가 뭐예요? 여자의 젖가슴이 이렇게 양쪽 젖가슴이 오늘 이게 상당히 섹시한 얘기 자꾸 나오는데 양쪽 젖가슴이 이렇게 양쪽 젖이 이렇게 딱 해서 구분된 그걸 뭐라 그래요? 골 가슴 골 그것이 클립. 그것도 클립은 또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어떤 그런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것을 클립이라고 그래요. 참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섹스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아 이 여자를 맘대로 왔으니까 이게 바로 너야. Cleave into 해라.
네.
네. 예.
정자하고 난자하고 수정이 될 때 말입니다.
예.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생물 시간에 배우기는
박찬도사님
그 수많은 정자가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것들은 다 도태되고 가장 힘센 정자만이 살아남아서 그 난자의 이제 수정이 된다 이렇게 전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다른 데서 저희들이 이제 또 듣기로는 그런 적자 생존과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그 수많은 정자들이 서로 봉사하고 희생을 해가지고 난자까지 가가지고 수정이 된다 이렇게 또 들었는데 어떤 게
그거는 과학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사실 뭐 제일 강한 놈이 먼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다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수억 마리의 정자들이 그 하나를 들어가게 하도록 도와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그 삼육대학에서 네. 그 교수님들이 쓴 그 논문집이 하나 있었는데
예, 예. 논문 제목이 어쨌든 이런 생명 뭐 이런 과학적으로 대하는 논문이거든요. 예. 거기에 어느 교수님에서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보면 그 정자들이 이렇게 갈 때 맨 앞에 길을 열어두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게 사실 최고 강하고 힘이 좋은 건데 가면서 자기를 죽으면서 길을 열어준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약한 것들이 뒤에 이제 따라가던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난장.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생명.
예, 예.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품성을 나타내. 그러니까 생명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원칙이에요? 품성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몸은 그분의 품성대로 창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연합하여라는 말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냥 문학적인 그냥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cleave.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드디어 정자 속에 정자의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정자의 머리 속에는 정자의 머리 속에는 예. 아빠의 유전자가 들어 있어요. 아빠의 유전자. 그러니까 정자라는 것은 아빠의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정자 자체가 세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한 기계예요. 그게 맹렬하게 꼬리가 돌아가거든요. 그 에너지는 정자 자체가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뭐예요? 에너지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엄마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잘 혼합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발가락은 엄마 닮고 코는 아빠 닮고 귀는 엄마 닮고 이렇게 잘 혼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그 닮은 꼴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먼저 이 순간에 딱 이제 정자의 머리를 박죠. 박으면 희한하게 이 딱 머리를 박는 순간 이 아주 부드럽던 이 난자의 이 층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참 그 연구를 해보면은 아주 희한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드디어 여기서 이 엄마의 유전자만 있던 여기에 아빠 유전자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수정란이라고 그럽니다. 수정란. 드디어 한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저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한 인간이 지금 만들어졌어. 예. 네. 세포 한 개로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인간이 탄생한다는 것은 결국 세포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뭐로 시작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뭐 단 1초 만에 창조했겠지만은 그걸 더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은 하나님이 우선 뭘 만들겠어요? 예, 네, 유전자. 그 다음에 유전자를 넣는 세포를 만드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포 분열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쫙 나오는 거예요. 뭐만 하나 만들면? 세포만 하나 만들면 돼. 근데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프로그램, 유전자죠. 예. 네. 척척척척 만들. 자. 그래서 이것이 자, 이 이것이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분열하면 4개, 8개, 여기서는 8개 된 거죠. 3일째 되면 8개가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4일째가 되면은 64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은 이게 여러분이 보는 세포들이 이게 세포 덩어리가 아니고 축구공과 같습니다. 겉에만 세포가 가죽처럼 이렇게 있고 축구공은 속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축구공은 공기가 들어있지만은 이 축구공은 물로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공입니다. 물공. 아, 물공.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드디어 5일 내지 6일째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세포가 많아지죠. 물공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럴 때 여기 와서 붙는 거예요. 자궁벽에. 그 날짜에 그 타이밍이 딱 맞을 때 자궁벽에 딱 붙습니다. 딱 붙게 되면은 이 물밖에 채워지지 않았던 이 공인데 이 물공 안에서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요 자궁벽하고 이 물공 사이에서 여기서 새로운 세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물이고 이걸 좀 확대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로 차 있고, 요거는 물공 껍질 세포들이고 여기서 공 안에 없던 세포들이 딱 자궁과 착상을 하면서 이 자궁 내벽 안에도 이런 세포들이 생깁니다. 요 하얀 세포들이 바로 저기 많아지면은 저기 태반이 됩니다. 태반, 즉 엄마의 자궁과 속의 아기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요거 요런 세포들이 또 물공 안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 개 세포가 생겼죠. 바로 요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예. 저게 바로 줄기세포예요. 예. 그러니까 물공 껍질은 저건 껍질 역할밖에 안 합니다. 예. 그 안에서 드디어 저게 바로 줄기세포인데 저 줄기세포들이 우리들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274종류의 세포로 이 줄기세포들이 분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화된다는 것은 가지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지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줄기로부터 나오니까 저 세포를 줄기가 되는 세포고 저 세포들이 또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어떤 세포들은 피부 세포로 분화가 가지가 되고 어떤 세포는 뇌 세포로, 간 세포로, 폐 세포로, 콩팥 세포로 이렇게 분화되는 가지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줄기 세포로부터 무슨 세포가 나와요? 가지 세포가 나옵니다. 이 가지 세포들. 그러니까 가지 세포들은 본래는 뭐였습니까? 본래는 줄기 세포였습니다. 그러면 황우석 교수가 여러 가지 복제를 많이 하고 참 복제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황우석 교수 팀이. 그러면 복제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복제될 수 있습니다. 왜? 줄기세포가 뭐예요? 줄기세포가 한 개만 있어도 사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 저게 한 개로 시작한 겁니다. 여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넷, 열다섯 개 있지만은 본래는 뭐예요? 한 개가 생겼어. 한 개가 생겨서 점점 어떻게 해요? 줄기세포가 분열해서 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줄기세포는 하나가 생겨서 어떻게 된 거다? 분열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줄기세포 한 개가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됐다 이거죠. 분열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그래서 274가지 세포. 여러분, 우리가 자꾸 274가지, 여러 가지, 자꾸 가지라는 말에 전혀 관심을 안 두는데, 실상은 뭐예요? 이런 세포들이 여러 가지 세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세포예요. 가지 세포예요. 그러면, 과학자들 자연이 뭐라고 생각하겠다? 야, 이 줄기세포만 있다면은 모든 동물을 복제할 수 뭐요? 있겠다. 그래서 복제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어디서 난 걸까? 어디서 줄기세포를 어디서 낳길래 복제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제양 이름이 뭡니까? 아, 돌리입니다. 돌리가 뭐예요? 돌리가. 아, 돌리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말로 돌리지만은 사실은 돌리가 아니고 이제 미국말로 이게 여자 이름입니다. 달리라고 하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복제양 달리가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어디서 떼온 세포냐 하면은 유방에서 떼왔다고 달리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방. 그러면 유방세포도 역시 무슨 세포요? 가지세포죠. 역시 가지세포죠. 그 유방세포라는 가지세포를 무슨 세포로 만들게? 줄기세포로 만든 겁니다. 줄기세포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 유방세포라는 가지세포를 본래 줄기세포 상태로 어떻게 시킨 거예요? 바꾸시킨 거야. 예.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죠. 예. 네. 인간의 섭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딱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봐. 줄기세포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지 세포를 떼내 가지고 이걸 빠꾸를 한번 시켜 보자. 그래서 빠꾸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이 가지 세포들은 어느 정도 뭐예요? 다 교육을 받은 세포고 너는 피부세포가 되어라, 너는 뇌세포가 되어라, 너는 간세포가 되어라 해서 상당히 뭐예요? 이 사명을 가진 세포들이 되어 있지만은 줄기세포들은 받은 바 사명이 뭐예요? 없어. 없는 세포들이요. 아시겠어요? 줄기세포는 그냥 앞으로 사명을 받아서 어떤 가지세포가 되느냐.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자, 그래서 줄기세포에게는 사명이 없죠. 이제 사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딱 졸업하면 이게 줄기세포 의사들이야. 뭐 특별한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 거기서 뭐예요? 인턴으로 들어가서 나는 내과, 인턴이다. 내 그런 인턴 과정을 끝나면 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내가 내과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여러 가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갓 졸업한 의사들은 줄기 의사들이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줄기 인간이고 한 50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교장 선생님이 돼 있고 목사가 돼 있고 뭐 장군이 돼 있고 판사가 돼 있고 각 가지 사람들이 돼 있어. 무슨 사람들? 가지 사람들. 각 가지 사람들이 돼 있어. 각 가지 사람들이 돼 있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참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한 생각이요. 그 각각 사람들도 줄기로 만들면 이 애들로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가지 다 폼 잡는 사람들을 모아서 애기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운 얘기인데?
사명을 제거시키는.
그렇죠. 자기 사명에 대해서, 아이, 난 뭐 이런 거, 이런 사명 없어도 돼.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굶기면 그렇게 돼요. 목사고 장군이고 대통령이고 변호사고 교수고 뒤집다 굶겨놓은 나는 교수군 먹은 상관있어 없어? 없어. 밥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처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포들도 굶겨보자. 가지 세포들을 굶기자. 그래서 소위 기아 배양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되 영양소를 극도로 줄여서 주는 거예요. 보통 정상 세포들이 취하는 영양소의 20분의 1밖에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끼라 그러면 이게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렇죠? 3, 7, 21이니까 하루에 세 끼씩. 근데 일주일에 한 끼밖에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요, 안 미쳐? 세포들이 비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세포들의 사명감이 어떻게 해요? 희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띈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원시 상태로 돌아가.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예, 드디어 그 굶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꺼냅니다. 염색체를 다 꺼내요.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세포 핵을 꺼내는 거죠. 그렇죠? 세포 핵 속에 염색체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꺼내는 기술이 한국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 그 당시 왜 한국 사람 기술이 최고냐? 무슨 젓가락? 쇠 젓가락. 일본 사람들은 기다란 나무 젓가락, 중국 사람들은 나무 젓가락이 둔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쇠 젓가락으로 깨알 하나도 집을 수 있을 만큼 이게 예민하게 발달해. 이게 현미경 아래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포 핵을 그 완전히 굶은 그 세포 핵을 빼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 주냐면은 여자의 난자를 곰. 그래서 황호석 교수가 난자 채취에 불법적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난자를 돈 주고 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의 난자를 얻어가지고 그 난자 속에 있는 엄마 유전자를 싹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그 이제 난자가 빈 난자가 되잖아요. 그 빈 난자 속에 이 굶어서 정체성이 희박해진 원시적인 돼버린 사명감을 상실한 그 세포의 유전자들을 난자 속에 집어줍니다. 그러니까 난자 속에 갖다 놓으니까 아 나는 간 세포였는데. 정신 차려서 이래 보니까 자기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난자 안에 와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왜 이렇게 난자 속에 있을까? 내가 줄기세포 모양이다. 이렇게 해롱해롱 할 때 전기 충격을 줍니다. 스파크로 치치치 하면은 잠깐 정신을 잃어. 그러고 딱 깨놓으면은 옛날 과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줄기세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춤형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줄기세포를 다른 사람한테 넣어주면 이게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세포를 자기의 줄기세포로 바꾸어주는 바꾸시켜주는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지금 세계에서 경쟁이 붙어 있다 이거죠. 예. 예.
어느 세포에 있는 거든 빼가지고.
예?
어느 세포든 간세포든.
예, 어느 세포든. 예, 주로 피부 세포를 사용합니다. 피부 세포 중에 이 귓밥에 있는 세포들. 이 제일 그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면 그 줄기세포를 건강한 뭐 그게 이제 사람의 줄기세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빠꾸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줄기 완전히 줄기세포로 변해버린 세포를 건강한 여성의 뭐예요? 자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자라기 시작해. 그래서 아기가 되면은 이상구의 귓밥 세포가 이상구 어린 아이 이상구가 돼서 태어나는 거. 그거를 복제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줄기 세포가 있으면은 뭐가 돼요? 복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이런 줄기 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해서 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세포를 만들고 계셔.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예,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데, 예, 산소를 운반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혈구 없으면 죽어버리죠. 이 적혈구들은 최장 120일밖에 못 삽니다. 예, 120일밖에 못 사는데 이 적혈구가 그럼 사람들 아무리 오래 살아와야 며칠밖에 못 살아요? 120일밖에 못 살죠. 근데 왜 자꾸 살아가요?
새로 만들어진 거.
예, 줄기세포 똑같이 오늘 죽었던 적혈구와 똑같은 적혈구가 오늘 또 만들어져. 그러니까 오늘 죽어버렸던 적혈구가 자꾸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예. 죽어버린 것과 똑같은 이상구가 죽었는데 이상구하고 똑같은 이상구를 만들려면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피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 광대뼈를 이렇게 여기 만져보시면 여러분 이 피부하고 광대뼈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꼭 눌러보세요. 3mm요. 아, 또 굉장히 철면 핏이네. 저보다 적거리 1mm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뭐가 되게 조심하셔야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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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2mm라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피부, 그런데 이 2mm가요,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얼굴을 만졌다 이거죠. 안 만져도 피부 세포들은 이 겉에서 자꾸 늙어서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만지면 더 많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이 세수하고 타월로 닦으면은 세수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타월로 닦을 때는 뭐예요? 왕창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타월로 닦고 나면 피부가 어때요?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수를 해서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겉에 있는 늙은 게 떨어져 나가고 속에 부드러운 것이 노출이 돼서 부드러운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사실 열흘만 하면 해골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왜 해골 안 나오게? 그렇죠. 이 떨어져 나간 만큼 자꾸 안에서 피부 줄기 세포가 생겨. 그래서 그게 자꾸 피부 가치 세포로 자꾸. 네? 끊임없는 부활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현실적인 오늘 지금 매 순간마다 내가 체험하고 있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신학은 바로 이런 신학이다 이 말입니다.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지극히 진리적인 구체적인 과학적인 신앙이 신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재림 신학의 가장 특징적인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추상 신학 속에서 사실 뭐 그렇게 다른 교단하고 다를 거 그렇게 예. 뭐 추상적으로 다르죠 뭐. 예. 그러나 현실 예. 다른 교단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구체 신학 현실 신학 예. 과학적 신학을 하는 교단이 재림 교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쫓아낼라 그래도 안 나가고 있는 교단이 재림 교단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쫓아낼라 그랬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미국에 우리 저 사크라멘토가 제 교적이 있는 곳인데 거기 제 담임 목사님이 김봉호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김봉호. 여러분들 뭐 다 모르시겠죠. 우리 오수종 장로님하고 동기생이에요. 그분이 왕년에 이 삼육대학 신학교 댕길 때 데모 주동자였어. 그래서 찍혔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미국으로 와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참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 아틀란타 가 계세요. 아마 한 2년 후면 이제 은퇴하실 텐데 그래도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가 우선 출교 담임 목사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켜 이 김보호 목사님 천만에요. 저는 못합니다. 아마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굴복을 했으면 그 압력에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검정받고 또 검정받고 제가 이 검정을 세 번 받은 사람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연합회 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삼육대학 신학과 검정을 받으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때 김기곤 총장님, 그때 이제 남대극의 안금명 교수님, 또 어느 교수님이더라. 그래서 또 한 네 시간 질문과 답변해서 검정을 받고.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단위에는 세우지 말라 이렇게 되었어요. 아시겠어? 그러다가 이제 예, 단위에 다시 서는 과정 속에서 또 3차 검정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참. 참 인간적으로는 참 그렇지만은 좋다. 하여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이 교단은 나는 절대로 떠날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드디어 참 그래서 저도 검정을 다 받고 이제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는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활을 체험하고 있다 이거지.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 속에는 재창조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을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생명적 진리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몸 속에서 강력한 파장이 약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시는 평신도들의 그 유전자도 팍팍 켜지실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진리입니다. 아멘.